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집권 여당 내에서 반란이 계속될 경우 조기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조기 총선을 원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만일 의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조기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치프라스 총리와 시리자당은 지난 1월 치러진 총선에서 승리해 4년 임기의 정권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최근 추가 구제금융을 위한 긴축 개혁안이 친유럽 성향 야당들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막상 집권당 내 반란으로 인해 정권 존립에 의문을 남겼습니다. 한편 그리스 채권단 대표들은 현재 아테네에서 그리스의 3년 만기 9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세부 조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 주석을 만나 양국 관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공식 환영 행사 뒤 시진핑 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은 더욱 밀접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가지는 등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과 터키는 주요 현안들에 있어 서로를 계속 지지해왔고 전략적 협력 관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와 중국은 그동안 중국의 미사일 판매 지연과 위구르 소수인종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터키와 중국은 34억 달러 규모의 HQ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매 논의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터키군이 어제 쿠르드 반군에 대해 추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터키군은 이날 F-16 전투기 두 대가 터키 남동부와 이라크 북부 내 쿠르드 노동자당 시설 6곳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의 이번 공습은 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비상회의가 소집된 뒤 몇 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회의에서 터키에서 벌어진 최근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터키 정부의 대응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간첩 활동으로 기소돼 30년째 수감 중인 미국인 조나단 폴라드가 오는 11월 가석방됩니다. 미 법무부 가석방위원회는 연방당국이 폴라드의 석방에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라드는 수감 중인 노스캐롤라이나 교도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다양한 시위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서한 보내기 또 전화 걸기 등으로 자신의 석방을 촉구해온 미국과 이스라엘 내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그동안 미국 지도자들에게 수차례 폴라드 석방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 태생의 유대인 폴라드는 미 해군에서 민간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다가 1985년 11월 미 수사당국에 간첩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오늘 1,5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영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유로 터널에 무단 진입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단 출신 남성 한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로 터널은 프랑스와 영국 해협을 연결하는 50km 길이의 해저 터널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난민 만여 명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영국으로 통하는 유로 터널의 관문인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에서 밀입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유로터널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화물차에 뛰어드는 등 위험한 행동으로 지금까지 8명이 숨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조직 탈레반은 지도자 물라 오마르가 사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오늘 VOA 방송에 오마르는 멀쩡히 살아있다며 그가 사망했다는 소문은 은둔 중인 오마르를 노출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간 정부와의 평화협상에 정통한 관계자도 오마르의 사망 보도를 일축하며 이는 다음 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2차 회담이 결렬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오마르가 이미 2,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샘 레벤슨이라는 미국 시인의 글 가운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내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남을 돕는 것이다. 예, 우리 몸에서 쓸모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죠. 만약 양손이 없다면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두 손이 없이 살아온 한 8살짜리 흑인 소년이요. 양손을 갖게 된 소식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손목에 붕대를 칭칭 감고 활짝 웃고 있는 소년의 사진이 언론에 실렸는데요. 이 사진이 이 소식이 의미하는 건 참 특별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한 소년이 자신과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또 현대의학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달 초에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8살 소년 자이언 하비가 양손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고요. 과정을 지켜본 결과 수술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이 바로 어제 알려졌는데요. 현대의학이 양손을 이식하는 수술 중에 최연소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이 소년은요, 갓난아기 때 양손을 잘라야 하는 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팔꿈치로 밥을 먹고 놀고 했는데 8년이 지나고 나서 꿈 같은 일이 생긴 거죠. 40명의 의사들이 11시간에 걸쳐서 미세한 혈관과 힘줄, 신경 등 조직을 접합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소년이 4살 때 어머니의 신장을 이식받은 그리 건강하지 않은 소년이었지만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복용해왔던 약 덕분에 남의 신체를 이식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거부 반응도 없었던 것이 성공의 요인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 세계 의학계가 지켜본 이 수술의 성공의 주인공인 소년이요. 인터뷰에서 모두에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더군요. 이 소년에게 고사리 같은 두 손을 기증한 또 한 가족이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요. 그야말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은 두 손, 또 40명의 의사들의 손이 이루어낸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뉴스의 배경이나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또 주간 기획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7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겠고 소나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흐리고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지만 이 황해도는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25도, 낮 최고 22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25도에서 29도 분포, 신의주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24도에서 27도 분포,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24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믿는다, 이런 말로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위대한 사랑, 조지 벤슨의 노래 The Greatest Love of All 골라봤습니다.
So I learned to depend on me. I decided long ago never to walk in anyone's shadow. If I fail, if I succeed, at least I'll live as I believe. No matter what they take from me, they can't take away my dignity. Because the greatest love of all was happening to me. That special place that you've been dreaming of leads you to a lonely place. Find your strength in love.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너슨 폴라드가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예.
이어서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성인 동성애자의 가입을 허용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동부에 있는 보스턴시가 2024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포기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오랫동안 수감되어 온 미국인이 곧 풀려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어제 유대계 미국인 조너슨 폴라드에 대한 가석방을 승인했습니다. 폴라드는 1985년에 이스라엘에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체포된 뒤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네.
오는 11월이면 수감된 지 30년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석방 결정이 나오면서 11월 20일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네. 어떤 근거로 가석방 결정이 나온 건가요?
네, 폴라드의 변호인들이 오랫동안 그 폴라드를 가석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는데요.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폴라드가 그동안 모범수였다는 점, 또 폴라드가 다시 감첩 활동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변호인 측은 폴라드가 과거 입수한 정보들이 이미 30년이나 지난 이 별 쓸모없는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그런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네.
지난주 미국 법무부는 폴라드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폴라드가 어떤 인물인지 또 무슨 일을 하다가 체포됐는지 설명을 좀 들어보죠.
네, 폴라드는 올해 60살인데요. 1985년에 이스라엘에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폴라드는 미 해군에서 민간 정보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네.
아랍 국가들과 파키스탄, 소련 등의 군사 기밀 정보를 2주에 한 번씩 이스라엘 정보 요원을 만나서 넘겼다고 합니다. 이 당시 폴라드가 맡고 있던 일은 주로 북미와 카리브의 국가들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는 일이었는데요.
네.
이 폴라드가 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기밀 정보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 조사 당국에 눈에 띈 겁니다.
예. 그런데 어쩌다가 간첩 활동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폴라드는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네.
텍사스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폴라드는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에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금전적인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당시 폴라드는 이스라엘에 기밀 정보를 넘긴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았고요. 만약에 붙잡히지 않고 간첩 활동을 계속했다면 더 많은 돈을 챙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도 폴라드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폴라드는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껄끄러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폴라드가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 것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미국 행정부 지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폴라드 석방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폴라드가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요즘에 이란 핵합의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껄끄러운데요. 혹시 이번에 폴라드가 가석방된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이 미국 정부 관리들이나 폴라드 측 변호인들이나 이 폴라드 가석방 결정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존 케리 국무장관도 어제 하원 이란 핵 관련 청문회에서 이 폴라드 가석방 결정과 이란 핵합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30년 만에 풀려나게 됐는데 폴라드 반응 어떤가요?
네, 그 가석방 결정에 안도하면서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이 폴라드 측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네.
이 폴라드는 교도소 수감 중에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했는데요. 이 아내가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이스라엘에 가서 이 아내를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요. 미국 법에 따르면 가석방된 후 5년 동안은 미국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동성애 지도자를 결국 허용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청소년의 인격 양성과 사회봉사를 목표로 하는 국제적인 교육훈련 단체인데요.
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월요일에 열린 그 전국 이사회에서 단장 등 성인 지도자 자리를 동성애자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45대 12로 가결했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로버트 게이트 총재는 너무 오랜 기간 이 문제로 분열되고 혼란스러웠다면서 이제는 보이스카우트가 선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 공유하는 신념 안에서 하나가 될 때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종교단체의 후원을 받는 조직은 예외로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 차원에서 규제를 없애더라도 이 지역 조직이 그 종교적인 이유로 동성애자 지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고요.
네.
또 보이스카우트 단원과 가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맞는 조직을 선택해서 활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규정이 동성애자 규제를 없애는 걸 원하는 측하고 또 이걸 반대하는 측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모르몬교는 이번 결정이 교회의 교리나 보이스카우트가 지켜온 가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모르몬교회는 동성애자 규제를 주장해온 보수적인 교파로 이 보이스카우트를 재정적으로 가장 많이 후원하는 기관이기도 한데요. 모르몬교 측은 보이스카우트를 대체할 이 자체적인 청소년 훈련 단체를 세우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동성애자 규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인권캠페인 HRC 측은 교회의 후원을 받는 단체에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인권 캠페인의 차드 그리핀 회장은 보이스카우트 안에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예외가 없는 전국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실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동성애자 가해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지난 2000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 보이스카우트는 자신들이 가르치기 원하는 가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면서 동성애자 회원 가입 여부를 거부를 화펀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자 진보 성향의 일부 후원단체가 이 보이스카우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후에 청소년 동성애자 회원의 가입은 허용했죠?
네. 지난 2013년에 미국 보이스카우트는 창립 103년 역사상 처음으로 청소년 동성애자 가입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자 교회 등 보수단체가 반발하고 후원 기업들이 또 지원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 결정에서는 그 청소년 동성애자의 가입은 승인하지만 성인 지도자나 직원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했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는 성인 지도자에 대한 규제까지 없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시 행정부 시절에 국방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로버트 게이츠 전 장관이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의 총재로 추대되면서 성인 동성애자 가입을 찬성하는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예.
게이츠 회장은 지난 5월에 연례 모임에서 성인 동성애자가 보이스카우트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바꾸자면서 미국 사회가 각 분야에서 동성애자를 점점 받아들이는 경향에 맞춰서 연맹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집행위원회는 동성애자가 보이스카우트 지도자가 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만장일치로 폐기하기로 했고요.
네.
이 월요일 27일에 전국 이사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보이스카우트의 공식 정책이 됐습니다.
네. 이 보이스카우트가요,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단체인데요. 이런저런 논란 속에서 회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은 청소년 회원이 240만 명에 이르고 또 성인 지도자도 100만 명에 이르는데요.
예.
미국 내 다른 청소년 단체와 마찬가지로 최근 몇 년간 회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보이스카우트의 동성애 청소년 가입 허용 방침에 대한 반발로 일부 보수단체들이 Trail Life USA라는 이 보이스카우트와 유사한 단체를 결성했는데요.
네.
이 단체는 청소년과 성인 회원이 2만 5천 명이 넘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2024년 하계 올림픽의 보스턴 유치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월요일 보스턴을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한 결정을 철회한다고 밝히고 대신에 미국 내 다른 도시를 올림픽 후보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보스턴을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에서 철회한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 올림픽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식 후보지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예.
이 짧은 시간 안에 올림픽 유치 준비를 하기엔 이 보스턴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스콧 블랙먼 위원장은 성명에서 2024년 하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의 유치를 위한 보스턴 시민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가 없었다면서 이 정도 수준의 지지로는 유치 경쟁지인 파리와 로마, 함부르크, 부다페스트, 토론토를 이길 수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스턴 시도 같은 날 올림픽 유치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틴 월시 보스턴 시장은 월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납세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다면서 보스턴은 더 이상 2024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 월시 시장은 보스턴이 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벌였던 인물인데요.
네.
이날 돌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월시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이미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이 보스턴시에 대한 철회를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이 보스턴에서는 재정 문제 때문에 이 올림픽 유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스턴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 경기장부터 선수촌까지 모든 시설을 새롭게 지어야 할 처지였는데요.
예.
이 보스턴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이를 부담하는 걸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이 월시 시장은 하계 올림픽이 장기적으로 볼 때 보스턴에 혜택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 어떤 혜택도 도시의 재정적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의미 있지는 않을 것이고 또 보스턴 시민들도 이런 점 때문에 올림픽 유치를 주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보스턴 시민들 어떤 반응인가요?
네, 뭐 잘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네.
이 뭐 괜히 올림픽을 주최했다가 세금 부담만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철회 결정을 반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스턴이 이 편협한 지역주의에 빠져서 침체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예라면서 이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1996년 애틀란타 대회 이후에 28년 만에 이 하계올림픽 개최를 준비하는 미국이요. 로스앤젤레스시하고 샌프란시스코 또 워싱턴을 포함해서 보스턴을 최종 후보로 선택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보스턴을 대신해서 또 어떤 후보가 최종 낙점될 전망인가요?
네.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직접 다른 도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 미 서부의 대도시죠. 이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로스앤젤레스는 이미 두 차례나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력이 있고요. 네. 경험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미 스포츠 기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이 보스턴처럼 처음부터 모든 걸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유리한 점입니다. 에릭 카세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로스앤젤레스는 올림픽을 유치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도시라면서 미국 올림픽위원회와 다시 유치 논의를 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최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We'll set a 10-year goal of generating enough renewable energy to power every single home in America.
네, 클린턴 전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안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이 재생에너지입니다.
네, 이 재생에너지를요 영어로 renewable energy라고 하죠. 이 renewable은 다시 쓸 수 있다는 뜻인데 에너지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걸까요?
네, 남한 국어사전에 나온 뜻풀이를 보면요. 이 재생에너지가 계속 써도 무한에 가깝도록 다시 공급되는 에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 한 번 쓰고 나면 없어지는 이 화석연료는 재생에너지에 들어가지 않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이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는 캐낼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고요. 네.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가 없어서 재생에너지가 아니죠.
네. 그럼 이런 화석연료 말고 요즘 주목받는 그 태양열이나 풍력 등이 재생에너지에 들어가겠죠?
그렇습니다. 태양열이나 바람의 힘을 뜻하는 풍력은 정말 자연에서 끝도 없이 얻을 수 있는 동력원이죠.
네.
이 밖에도 물의 힘을 이용한 수력, 그리고 민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한 조력, 또 식물이나 동물의 배설물, 또 폐기물 등으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매스 등도 이런 재생에너지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 항목들을 보니까 대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는 동력원들이네요.
그렇습니다. 화석연료와 비교하면 태양열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환경에 거의 해를 미치지 않는데요.
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도 부릅니다.
네. 참 요즘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서 지구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에 볼 수 없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재생에너지가 깨끗한 동력원이라면은 이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물론 화석연료를 덜 쓰는 것도 해결 방안의 하나겠죠.
예.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할 수가 없어서 이 재생에너지에 눈길을 돌리는 나라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온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도 이번에 기후변화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재생에너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재생에너지가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영국 석유회사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가 올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예.
2014년에 세계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가 3%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BP가 정의하는 재생에너지에는 수력에너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네, 글쎄요. 3%라면은 생각보다 비중이 크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절대 수치로는 그렇게 보이죠.
예.
하지만 10년 전인 2004년에는 이 비율이 0.9%에 그쳤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네.
10년 새 많이 늘어낸 셈입니다.
네.
특히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량은 해마다 크게 늘어서 주목을 받는데요. 2014년에는 이 비율이 그전에보다 12% 증가해서 전 세계 전력 생산량 가운데 6%가 바로 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왔습니다.
네.
증가율을 따지면 11년째 두 자릿수 증가였고요. 점유율은 5년 전인 2009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통계에서도 수력 에너지는 제외된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청정에너지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재생에너지 이용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것과 관련된 자료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일단 연방에너지정보국이 집계한 자료를 볼까요? 예. 먼저 2013년 기준으로 미국 내 1차 에너지 생산량에서 이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4%였습니다. 이 1차 에너지라면 석유나 태양열 같이 자연으로부터 처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죠.
네.
참고로 이 통계는 BP 통계와는 달리 수력 에너지가 들어간 통계입니다.
네. 그럼 재생 에너지 부분별로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바이오 연료와 목재 그리고 쓰레기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가 4.2%로 가장 컸고요.
네.
다음 수력 발전이 1.1%. 풍력 0.7% 그리고 태양에너지가 0.1%였습니다.
네, 이 미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미국 안에서 2000년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특히나 그중에서도 이 풍력하고 태양열 에너지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 풍력 생산량은 2003년과 2013년 사이에 14배나 늘었고요. 태양에너지 생산량은 같은 기간에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책에 태양열 에너지와 관련된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미전역에 태양열 지별판 5억 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5억 개라면 현재 수준보다 8배가 많은 수치인데요. 클린턴 전 장관 측은 또 이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서 2027년까지 미국 내 가정에 들어가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현재 재생에너지로 만들어낸 전력이 미국의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나요?
네, 관련 통계를 보면요. 2013년 기준으로 12.9%였습니다. 이 비율이 10년 전에는 9.3%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를 쓴 전력 생산량은 2003년에서 2013년 사이에 연평균 4.6%씩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클린턴 전 장관에 앞서서 미국 연방정부도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최근 백악관이 2030년에 미국 내 전력 생산량의 20%를 이런 재생에너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 3월에는 앞으로 10년 안에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30%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려면은요,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미국이 현재 어느 정도나 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유엔 환경 프로그램이 올해 초에 내놓은 통계를 보면요, 수력에너지 분야를 빼고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약 380억 달러였는데요.
네.
약 830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에 이어서 미국이 이 부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4분 막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영국 남성 가수 미카의 노래 해피엔딩 들으시고 미국은 지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no glory. No happy ending. Pick up in the morning. Stumble on my life. Can't get no love. Without sacrifice. If anything should happen, I guess I wish you well. A little bit of heaven, but a little bit of hell.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ve ever told. No hope.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아, 여러분은 과일을 사러 가면 어떤 걸 고르십니까? 먹음직스럽고 상한 데가 없는 걸 고르시겠죠? 농산물을 고르는 데 있어서 맛 이전에 평가받는 것이 또 겉모양입니다. 그런데 맛이나 영양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겉모양에 흠집이 있어서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 못난이 농산물의 양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요, 전 세계 인구가 소비하는 식품의 3분의 1은 유통 과정에서 폐기 처분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많은 농산물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겉모양 때문에 아깝게 버려지고 있는데요. 최근 젊은 기업가들이 이 못난이 농산물을 상품으로 변신시켜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현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엘리자베스 베네시가 사과 절단기를 이용해서 사과를 싹둑싹둑 자르고 있습니다. 베네시는 매주 230kg의 사과를 이렇게 손보는데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감옥에서 출소한 여성이거나 집이 없는 노숙자 여성들이지요. 베네시는 식품인류학으로 석사학위를 마친 후 지난해 11월 워싱턴 DC에 Fruit Cycle이라는 작은 식품공장을 세웠습니다. 이 회사는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들을 가지고 맛있는 사과칩, 그러니까 말린 사과 과자를 만들고 있지요.
To date, we've rescued about 10,345 pounds of apples.
지난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4,700kg이 넘는 사과로 사과칩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사용한 사과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겉모양 때문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저희가 살려낸 거죠.
워싱턴 인근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 맷 하쉬 씨는 베네시를 위해 못난이 사과들을 농산물 직판장으로 가져옵니다.
We grow 40 acres of vegetables and 40 acres of fruit, and of that 80 acres total, about 10% of it.
우린 총 30헥타르가 넘는 농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하는데요. 이 넓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약 10%는 흠집이 났거나 상처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버리게 되죠.
베네시는 이렇게 버려질 뻔했던 사과를 넘겨받아 사과칩을 만드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사과칩은 워싱턴 인근의 작은 가게들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대형 식품업체와 현재 판매 가능성을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People seem to love it. Using local fruit that's picked at its
사람들이 우리 사과칩을 정말 좋아해요. 지역 농장에서 제철했던 사과를 만드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죠. 제 목표는 더 많은 판매점을 확보해서 버려지는 사과도 살리고 또 지역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 주위에 버려지는 농산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리고 싶어요.
그런가 하면 버려지는 농산물을 살리는 또 다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자의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젊은이들이지요.
Hey there. Hi. How you doing?
Great.
Enjoy.
Fantastic. Thanks.
브리트니 마이닝거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노란색 가방에 가득 담긴 농산물을 배달받습니다. 몇 개월 전 Hungry Harvest라는 배달 서비스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에반 러치 씨는 지난 5월 대학 졸업 후 동업자와 함께 이 Hungry Harvest라는 서비스업을 시작했습니다.
So this one is a little bit oversized. This one has some scarring. You know, that doesn't affect the quality of the fruit.
여기 농산물들을 보세요. 이 가지는 너무 크고요. 또 이 호박은 흠집이 좀 있죠. 하지만 모양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질이나 맛까지 떨어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반 식료품점에서 팔 수가 없죠. 아마 식료품점에 납품돼도 바로 반품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확보하고요. 이것들을 가방에 담아서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러치 씨는 지역 농장과 농산물 도매상으로부터 싼 가격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사들여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데요. 러치 씨는 하지만 헝그리 하비스트의 목적이 단순히 농산물을 싸게 구매하는 데 있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우린 신선한 농산물을 마음껏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배달하는 거죠.
못난이 농산물이 가득 든 가방을 배달받은 브리트니 씨 역시 무척 만족해 했는데요.
I was happy to be part of their mission. Anyway, you cook it.
러치 씨가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아무리 못난이 농산물이라고 해도 요리하기 위해 익히고 자르고 나면 못생긴 겉모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 배달 서비스인 헝그리 하비스트를 신청한 사람의 숫자는 이미 5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주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1년에 5천 명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젊은 사업가 러치 씨는 지금도 못난이 농산물과 건강을 가방에 담아 열심히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무척 깁니다. 보통 6월 초에 시작해서 8월 말까지 이어지는데요. 특별한 방학 숙제가 있지도 않다 보니까 학생들은 각종 야영에 참여하거나 운동교실 또는 취미교실 등을 다니면서 즐거운 여름을 보내죠. 하지만 미국의 저소득층 학생들은 여름방학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데요.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무료로 급식을 주지만 방학 동안은 학교 급식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 구호단체인 푸드뱅크 워싱턴 지부가요, 바로 이런 학생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자세한 얘기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DC에서 가까운 버지니아주의 한 동네.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는 이동식 주택가로 버스 한 대가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들뜬 표정으로 버스로 달려가는데요. 학부모 로라 후아레스 크루즈 씨는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네요.
Right now, there's a lot of people that don't work, and it's
이 지역에 사는 어른들이 대부분 직업이 없다 보니 집에서 아이들에게 먹을 걸 마음껏 주기 힘들다는 겁니다. 크루즈 씨의 자녀들을 포함해 미국 내 2,100만 명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점심 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이 되면서 학교가 문을 닫다 보니 아이들은 무료 급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는데요. 이렇게 배가 고픈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 푸드뱅크 워싱턴 지부는 달리는 도시락 버스를 마련했습니다. 푸드뱅크는 식품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여유식품을 기부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일을 하는 민간단체인데요. 푸드뱅크 워싱턴 지부는 지역의 대형 식품점과 협력을 맺고 방학이 시작된 6월부터 도시락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Yeah, when they saw the bus coming, they were happy.
로라 크루즈 씨는 아이들이 버스가 도착하면 정말 좋아한다고 말하네요. 흰색 바탕에 채소와 과일 그림이 알록달록하게 그려져 있는 대형 버스는 매일 오후 버지니아 지역 동네 네 곳을 방문하는데요. 하루에 200개가 넘는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보라색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도시락에는 과일과 빵 등 한 끼 식사가 들어가 있지요. 푸드뱅크 워싱턴 지부의 세실리아 베르가르티 씨는 버스를 타고 직접 아이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So we knew that there were pockets of poverty and there would be pockets of children.
지역 내 가난한 동네에는 당연히 음식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도 있다며 이런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 도시락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는데요. 여름방학 무료급식 프로그램의 담당자인 미국 농무부의 오드리 로이 씨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It wasn't created with enough flexibility to address the changes that may happen within the way.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여름 방학 동안 누리지 못하는 여러 혜택의 공백을 채워보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처럼 다양성이나 유동성을 갖추지는 못했죠. 정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후 여러 민간단체와 또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워싱턴 지부 역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는 협력단체 중 하나인데요. 저소득 지역과 이동주택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They make sure you eat a lot. It's so good.
7살 난 루시는 무료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안에 맛있는 게 많다며 자신은 특히 사과를 제일 좋아한다면서 한입 빼어 먹습니다. 푸드뱅크의 도시락 버스는 루시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뿐 아니라 영양이 가득한 도시락을 싣고 여름 내내 북버지니아 지역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못난이 농산물을 근사한 상품으로 변신시킨 청년 사업가들의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긴 여름방학 동안 빈곤 아동들을 찾아가는 달리는 도시락 버스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잉글리시 위드유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Today's expression is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너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제 잠을 잘 잤니? 라고 하자 마이크가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감기약을 먹어서 그런지 정말 잠을 푹 잤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Oh, that's good.
아, 잘 됐구나. 라고 하자 마이크가
Yeah, thanks for asking.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고 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sleep like a lo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Today's expression is sleep, S-L-E-E-P, sleep, like, L-I-K-E, like, a, log, L-O-G,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라는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통나무처럼 자다인데요. 뜻은 세상을 모르고 자다, 죽은 듯이 푹 자다입니다. 통나무는 살아있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꿈쩍 않고 푹 자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A log is a cut tree trunk.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마이크에게 어제 잘 잤느냐고 묻자 마이크가 세상 모르고 잤다고 했죠.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바로 sleep like a log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I always sleep like a log when I sleep on my own bed. 라고 하면 내 침대에서는 항상 푹 잘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Laura is sleeping like a log. 라고 하면 로라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신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Mike,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I know you weren't feeling too well.
Surprisingly, I slept like a log. I think the cold medicine helped.
Oh, that's good.
Yeah, thanks for asking.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When you sleep like a log, it means that you sleep very well, and you won't toss and turn or wake up easily. So you're basically in a very deep sleep.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Sleep like a log.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56년 7월 29일 오늘 사육제를 작곡한 독일의 음악가 로베르트 슈만이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10년 독일의 한 문학가 집안에서 태어난 슈만은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음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후 18살 때 슈만은 당대 유명했던 피아노 교사 프리드리히 비크로부터 음악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슈만은 자신보다 9살 어린 비크의 딸 클라라 비크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 비크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던 슈만은 결국 30살 때 클라라와 결혼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슈만은 여인의 사랑과 생애, 그리고 시인의 사랑 등을 포함해 140여 곡을 작곡합니다. 독일의 유명 작가인 하인리치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인 시인의 사랑은 클라라에 대한 슈만의 사랑과 열정을 표현한 곡으로 슈만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던 슈만은 결국 1856년 오늘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슈만은 지금까지 독일 낭만파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81년 7월 29일 오늘 영국 런던의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이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신랑 찰스 황태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남이었고 신부 다이애나는 평범한 가정 출신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이날 런던 거리는 결혼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This musical and emotional experience is what Prince Charles said he wanted for the wedding. And enjoying the day with the royal couple.
또한 예식에 초대된 하객 수만 해도 3,500여 명이 넘었고 이날 예식이 50여 개 나라의 텔레비전 방송으로 생중계돼 전 세계 7억 5천여 명이 예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 세계인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부부의 결혼 생활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결국 결혼한 지 15년 뒤인 1996년 찰스와 다이애나 부부는 이혼하고 1년 뒤인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